마가복음 7번 메시지. 노예 구주께서 그의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방법들. 첫 번째. 1년에 다섯 가지 사건. 1장 14절부터 45절에서 우리는 복음 사역의 내용에 들어있는 다섯 가지 사건들, 즉 복음을 전파함과 진리를 가르침과 귀신을 내어 쫓음과 병든 자를 고침과 문둥병자를 깨끗케 함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에서 우리는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방법을 봅니다. 마가복음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섯 가지 사건을 봅니다. 즉 병든 자의 죄들을 용서하는 것과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하시는 것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금식시키지 않고 즐겁게 해주시는 것과 종교의 규정보다는 그를 따르는 자들의 배고픔을 돌아보시는 것과 종교적인 의식보다는 고통받는 자를 해방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을 봅니다. 이 다섯 가지 사례는 한 무리를 형성합니다. 마가복음의 개요를 작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각 사건이 뚜렷한 순서나 배열이 없이 이어져 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는 마가복음을 수차 읽어도 여전히 이 책의 개요를 작성하거나 단락을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로 우리에게는 유용한 개요가 있으며 나는 이 개요가 우리를 이 복음서의 모든 단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리라고 믿습니다. 이 개요에 의하면 1장은 완전한 복음의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2장과 3장 전반부에서는 이 풍성한 복음을 수행하는 주님의 방법을 봅니다.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다섯 가지 사건들은 특별한 일군을 형성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노예이신 노예 구주께서 사탄에 의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누림으로부터 끊어진 타락한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 어떻게 그분의 복음 사역을 수행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돌보심으로 그들로 포로에서 구출되어 누림의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먼저 주님은 질병에 피해를 당한 자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신성한 권위가 있는 하나님으로서 행하심으로 병든 자를 사탄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여 그를 하나님께로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신학에 상반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병든 자들과 가련한 자들에게 의사로서 그분은 그들의 종족에게는 매국적이며 불충한 세리들과 사회에서 멸시받고 소외된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하나님의 누림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칭 의롭다고 하는 전혀 긍휼이 없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이것을 정죄했습니다. 셋째로, 그분은 혼인집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신랑처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금식시키지 않고 즐겁고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의 실행을 무효화시키심으로 그분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종교적인 실행에서 구원되어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외적인 그들의 옷인 그들의 의로움과 내적인 그들의 포도주인 그분의 생명을 가진 그들의 신랑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누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넷째로, 그분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안식일날 밀밭에서 밀 이삭을 따게 하심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겉에서 볼 때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배고픔이 성전에 있었던 떡으로 만족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배고픔이 만족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종교의 규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참 안식일에 안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만족을 누리는 문제임을 가리킵니다. 다섯째로, 주님은 안식일날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은 안식일 지키는 것을 주의하지 않고 그분의 양의 건강을 주의하셨습니다. 그로써 그분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규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넣어주는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분은 바리새인들, 즉 종교인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복음 사역의 수행을 위해 노예 구주에 의해 채택된 긍휼이 넘치며 생생한 다섯 가지 모든 방법들은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종교와는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고 육적이며 완고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혐오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이 복음과 관계된다는 사실로 깊이 인상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이 언제 시작되었으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복음의 본성과 본체와 본질과 내용과 실제를 봅니다. 나는 교회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 이 풍성한 복음을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1장에서 복음 사역의 내용을 본 우리는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에서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방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사역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마가복음에서 그분은 일하는 분으로, 섬기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말씀하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주로 그분의 말씀이 아닌 그분의 행동을 기록하므로 우리가 복음 사역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배우게 합니다. 2장 1절부터 3장 6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 사역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으며 마가복음의 이 부분에 기록된 다섯 가지 사건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이 복음 사역을 수행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을 수행해야 할지 알려 한다면 병든 자의 죄들을 용서하심과 죄인들과 잔치를 벌이심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금식시키지 않고 즐겁게 하신 일과 종교적인 규정보다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배고픔을 주의하심과 종교적인 의식보다는 고통당하는 자를 구하시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주님의 행하심의 어떠함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 독자들은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즐깁니다.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에 기록된 다섯 가지 사건들을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 취하여 어린이 집회나 잠잘 때 아이들을 위해 읽어줄지도 모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사건들은 매우 좋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성스러운 책이며 거룩한 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최고의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가복음의 이야기들을 단지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같은 지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복음에 관한 빛을 위해 주님을 앙망했기 때문에 주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 복음이 그분의 복음 사역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장에서도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와 같이 완전히 드러난 복음을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글에서조차도 우리는 그 본성과 내용에 있어서 복음을 이처럼 상세하고도 완전하게 드러내는 단일한 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장에 계시된 바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빛비춤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장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에 관한 빛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장을 헬라어로 완전히 연구하여 모든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알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드러내는 복음에 관한 빛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나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드러내는 복음에 관한 분명한 이상을 보았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복음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에 관한 분명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복음 사역에서 주님이 실행하셨던 것에 관한 분명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에 관계된 첫 번째 사건, 즉 병든 자의 죄들을 용서하는 사건을 상고해 보기로 합시다. 병든 자의 죄들을 용서하심. 죄에 의해 중풍병자가 된 죄인.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서 주님이 모인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운반해 왔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죄에 의해 중풍병이 들린 죄인을 상징하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걷거나 움직일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침상을 달아내리니 노예 구주의 병고침을 추구하는 그들의 열성은 추구하는 자들을 강권하여 합당한 장벽을 뚫게 했는데 이는 거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지붕을 통해 병든 자가 누워있던 침대, 즉 작은 침구 혹은 침낭을 달아내렸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들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믿음은 추구하는 자들이 노예 구주에 대해 들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며 주님은 중풍병자를 소자라고 불렀습니다. 노예 구주의 이러한 사랑스런 말은 인자함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인간의 미덕이 표현되었습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들은 그의 질병의 근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은 상이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근원을 손댔습니다. 죄들이 사함받는 순간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것에 관한 이 부분에 있는 첫 번째 사건이 병든 자의 죄들을 용서하는 사례라는 것은 중요하고도 의미가 깊습니다. 이것은 복음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죄들을 사함받도록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 타락한 존재인 우리의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람은 순수하고 깨끗하며 죄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끝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를 보시면서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람 속으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으며 사람은 산 혼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호흡은 사람 안에서 사람의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으며 그 안에 영이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그는 깨끗하며 순수하고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악한 자, 하나님의 대적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게 독을 주입하기 위해 왔습니다. 사람은 뱀에게 물렸으며 사람의 존재 안으로 죄가 주입되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들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의 상황은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것은 부패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포함한 인류가 부패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이웃과 당신의 도시와 당신의 나라가 죄에 의해 부패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어떻게 그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들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복되려 한다면 죄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과거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교육을 받아 유망한 장래를 소유하고자 했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잔존하여 더욱더 우리를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한 날 우리의 죄들은 사함을 받았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우리는 그분의 복음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노예 구주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 죄들을 용서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2장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들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아마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왔던 네 사람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그의 병의 원인이 죄였다는 것을 결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죄들이 사함받았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서기관들의 추론. 6절과 7절에 의하면 서기관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 추론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추론하기를 이 사람은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들을 사하겠느냐? 낡고 죽은 종교의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대적 사탄에 의해 자극되고 사용되었으며 그분의 전 사역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노예의 복음 사역을 반대하고 저지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위해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 앞에서 노예의 모양으로 그들을 섬기는 분이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종교에 의해 눈이 멀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음모했습니다. 후에 그들은 실제로 그분을 죽였습니다. 스스로 성경적이며 신학적이라고 생각하여 추론했던 서기관들은 노예 구주를 그저 하나의 사람, 그것도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의 죄들을 사해주신 분이 사실상 비천한 사람의 형태로 성육신된 사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다고 자처하는 서기관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들을 사할 수 있는 권위가 있으며 그들 보기에 그저 하나의 사람에 불과한 예수가 내 죄들이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음을 가리킵니다. 이같이 말함으로써 그들은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이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첫 번째 배척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죄들이 사함받았다고 외치는 이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우리가 알기에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다. 어떻게 비천한 나사렛 사람이 누구의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서기관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무엇을 추론하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추론하는 줄을 예수께서 즉시 영으로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추론하느냐? 아시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완전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 구주는 추구하는 자들의 믿음과 병든 자들의 죄들과 서기관들의 내적인 추론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전지하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내는 이 같은 전지함은 전지한 하나님이신 그분의 신격을 계시합니다. 서기관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우리가 마음에서 추론하는 것을 아는가? 주님은 그들의 추론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사렛 사람일 뿐 아니라 또한 전지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인상적인 점은 이 복음이 사람의 모양 안에 노예의 형체 안에 있는 주님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이 노예의 인성 안에 신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인성 안에 신격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처신하셨습니다. 주님은 노예의 형체 안에 있는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지하셨습니다. 전지했기 때문에 그분은 서기관들이 마음으로 하는 말을 아셨습니다. 그들과 다투는 대신에 그분은 다만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죄들을 사하시는 권위. 구절에 의하면 주님은 계속하여 서기관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들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기에서 주님은 어떤 것이 더 어렵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는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보다 내 죄들이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노예 구주는 바로 성육신 된 하나님이었으나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외적으로 사람의 모양과 형태 안에 심지어 노예의 형체 안에 계셨으나 내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노예 구주이자 하나님 구주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의 죄들을 사하시는 권위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의 죄들을 사하셨으나 그분이 인자인 것을 단언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신격과 인성을 소유한 참 하나님이며 실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적인 미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구절들은 그분에게 죄들을 사하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죄들을 사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로 일어나 걸어가게 합니다. 먼저 일어나 걸어가고 다음에 죄들을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먼저 죄들이 사함받고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12절에서 우리는 이 사건에 관한 결론의 말씀을 갖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노예 구주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를 봅니다. 너희의 죄들이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후자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쉬운 전자는 물론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예 구주께서 땅에서 죄들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증거합니다. 중풍병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주님은 중풍병자를 걷게 하실 뿐 아니라 그의 침상까지도 들고 걸어가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침상이 그를 메어왔으나 지금은 그가 침상을 들고 갑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더욱이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주님께 이끌려왔으나 스스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는 없으나 주님의 구원에 의해 주님으로부터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노예 구주의 인성과 신격. 이 사건에서 우리는 노예 구주의 인성과 신격을 봅니다. 주님이 중풍병자를 소자로 언급하셨을 때 그분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처신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친밀한 방식으로, 즉 인간적인 친절이 가득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그의 신격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신격은 주님의 인성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미덕으로 충만했으며 그분의 신격은 권위로 충만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주님의 영광은 그분의 권위를 표현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중풍병자가 능력을 받은 뒤 힘을 얻어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는 사실로 확증되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권위와 영광과 존귀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우리는 그 미덕과 완전함 안에서 보여진 주님의 인성과 그 영광과 존귀함 안에서 나타난 주님의 신격을 봅니다.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갔을 때 반대자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신격 안에 있는 주님의 권위와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의 친절함에 의해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노예를 봅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인성 안에서 나타난 주님의 신격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죄들을 용서함으로 다른 이들을 도움. 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사건에 의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배워야 할 첫 번째 일은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도록 다른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의미 있습니다. 아프다니 안 되었구나. 그러나 이 병이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알기 원한다. 내가 중풍병에 들린 것을 보니 어떤 죄를 지었음에 틀림없다. 나는 네가 무슨 죄들을 지었는지를 안다. 만일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전파했다면 그는 아마 주님과 논쟁하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요? 이제까지 나는 항상 선한 사람이었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했는데 갑자기 중풍병이 걸렸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관해 논쟁하지 않을 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것은 단지 그들의 성질을 자극할 뿐이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관심하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그들의 죄들이 사함받았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내 죄들이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을 그대로 반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요점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원칙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내적으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이 같은 것을 말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속자이신 주 예수만이 우리의 죄들을 사하실 수 있는 권위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죄라고 말하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은 너의 죄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까지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우리 역시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가 많다는 것을 말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들을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인간 생활에서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우리의 죄들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죄들은 사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한다면 성령은 우리의 말을 종교케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은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의 죄들을 사할 수 있다는 말로 깊은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죄사함에 관한 이 말씀이 복음의 씨로서 그들 안에 뿌려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들의 사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른 방법은 산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형 마가복음 단행본을 꺼내어 오직 주 예수만이 사람들의 죄들을 사할 수 있다는 사실로 다른 이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사함받은 결과에서 비롯되는 평강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에 있는 사례의 순서에 의하면 복음 전파를 수행하는 첫 번째 방법은 죄들을 사함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